사무엘하 말씀 계속 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21절로 우리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교우들과 가정 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잔치를 열어서 환대해 주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를 마친 후에 아브넬이 돌아가기 전 다윗에게 자신이 돌아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올 것이다. 그래서 왕은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넬이 이렇게 헤브론을 방문한 이후 떠나갔었을 때 요압과 다윗의 다른 신하들이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이제 돌아왔다고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요압에게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을 다녀왔다가 잘 돌아갔다 그리 말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없는 상황이 다윗과 아브넬이 은밀히 만난 것에 대해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크게 불평하고 있는 오늘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넬을 당신께서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를 먼저 따지고 드는 요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에게는 같은 유다지파이면서 자신의 사람 요압의 동생 그리고 친척이었던 아사엘의 원수를 갚아야 했던 의무가 있다. 요압은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외삼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생각하기를 어찌 그렇게 조카를 죽인 사람을 눈앞에다 두고 그리 살려보낼 수 있는가? 요압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윗에게 크게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단순히 요압의 불평은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브넬과의 이 만남을 하기 전에 요압을 전쟁 가운데로 출정시켰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이제 더 큰 그 죽음을 피하고 희생을 피하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아브넬과 협상하는 것이 더 낫다 다윗은 판단하였는데 그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 바로 요압이라 그렇게 다윗이 생각했을 것이라 학자들은 그리 유추해 봅니다. 이미 전쟁 가운데 부딪혔던 두 사람이고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넬에 의하여서 죽었고 그래서 두 사람 서로 다시 만나면 서로 견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에게 여전히 복수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요압을 전쟁으로 출정시켰으리라 학자들은 그리 생각한 것입니다. 요압도 이것을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전쟁 가운데로 보냈었구나. 그 사이에 아브넬을 만났구나. 무엇인가 합의를 하였구나 라는 것을 요압도 이제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루어진 중요한 협상 더군다나 아브넬이 거의 투항하다시피 했는데 이를 다윗이 받아주는 상황이니 요압은 이제 무엇을 또한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까? 나중에 왕국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신의 위치 아브넬에 의하여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까지 아마 요압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요압은 표면적으로 이것을 다윗에게 오늘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그 혈육 동생의 죽음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불평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 말씀 보시면 요압은 다윗에게 아브넬이 우리의 상황 당신의 상황을 살펴보려 당신을 속이고 온 것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에둘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크게 불평하였지만 다윗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다윗이 요압을 향하여 말을 내놓게 되면 애써 아브넬과 합의한 상황이 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래 또한 요압이 1월이라 다윗도 예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불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6절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압 되돌아가는 아브넬을 멈춰 돌아오게 하여서 시라 우물이라고 하는 곳까지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아브넬을 돌아오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넬 우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보고 치밀하게 보던 자였습니다. 약삭빠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압이 불렀다고 하여서 바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속였겠습니까? 다윗왕의 전언이 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다윗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을 요압의 동생을 죽인 나를 요압이 부르고 있다. 이것을 의심 안 했을 아브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번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우리가 또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요압, 아브넬을 거짓으로 속여 부른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 속여 부른 요압, 그의 잔혹함 여기에서 덧대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면 요압은 마치 자신이 긴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여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 원전에서 보면 히브리 원전의 단어 중에도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에게 아브넬에게 전할 어떤 개인적인 용무나 말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 직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 속인 것입니다. 또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성문 안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 살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 분명히 무엇이라 밝힙니까? 요압의 아브넬 살해의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압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여 사람의 생명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사엘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에서 전쟁 중에 있는 죽음을 복수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오면서 우발적인 범죄와 고의적인 범죄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사엘의 경우에는 아브넬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아브넬이 아사엘을 고의적으로 죽였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사엘을 죽이기 전에 아브넬 분명히 아사엘에게 멈추어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면 아브넬 본인이 죽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사엘을 전쟁 중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어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아사엘에 대한 것을 개인적 복수의 이유로 그렇게 삼고 도리어 자신이 고의적인 살인을 거짓말을 통하여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유는 개인적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압은 정치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은 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집착이 오늘 아브넬을 먼저 죽이고 만 것입니다. 두 왕국이 합쳐지면 요압과 아브넬 분명히 다윗의 가장 측근의 사람이 되어질 텐데 아브넬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사무엘아 말씀을 통하여 보겠지만 요압의 이런 탐욕적인 권력을 향한 집착은 비단 오늘 이 내용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대가를 요압이 치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요압은 아브넬을 개인적 복수의 이유로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에 의하여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동족의 생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아 시작하였던 그 전쟁의 대가를 오늘 같은 동족의 요압의 그 칼에 의하여 그가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요압에게 엄청난 저주들을 퍼붓습니다. 자기 조카들에게 퍼붓는 저주라고 하기에는 실로 참혹한 저주의 내용들을 그가 마구 그 요압에게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큰 희생과 반목을 맞고 평강에 하나됨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교활한 자였던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다윗은 더 큰 희생을 맞고 왕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합의를 한 것입니다. 요압을 내보내면서까지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망쳐버린 것입니까? 요압이 망쳐버렸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의 이유와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리 했을 것이다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과의 만남 이후에 생명을 잃게 된 이 아브넬을 위해 직접 장례를 집례합니다.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 누가 보아도 아브넬의 죽음 다윗의 사주로 요압이 행동한 것이라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애써 여기까지 진행한 이스라엘의 통일의 그 작업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다윗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을 위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마치기 전까지 그는 먹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나타납니까?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는 상관없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끝까지 아브넬을 높이며 다윗과 함께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려 한 시도에 대해 높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아브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삶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의 이러한 그에 대한 높임은 사실 과분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 없는 더 이상의 반목과 다툼과 싸움이 없는 이스라엘의 통일과 일치를 위하여 다윗은 진심을 다해 아브넬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아브넬을 장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더 큰 뜻을 위하여 다윗은 진심을 다해 아브넬을 장례하고 있고 그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계속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끝까지 걱정 하나가 있었음을 오늘 보면 마지막 39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39절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다윗 요압을 계속하여 중용합니다. 군대 장관에 두었고 한동안 주요한 일들을 요압에게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하여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39절 말씀 보면 다윗조차도 요압을 쉽게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넬이 없는 상황에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를 그렇게 퍼붓고 나서 마음 돌려 요압을 용서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압에 대한 처벌 다윗이 유보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를 이 약한 대로 이 요압이 약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요압에 대한 처벌 다윗도 거두지 않습니다. 요압에 대한 징계 누구에게 일러두는가? 그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다윗 맡겨둡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를 네가 분명하게 처벌하여라 그리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에 대한 처벌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왕국의 통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처음의 상황들에 요압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중용한 것뿐이지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요압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고 비슷한 류의 일들을 자꾸 자행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값 나중에 오롯이 요압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보면 사람이란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에 참 많이 남아있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이 그랬고 요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변하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의 최후 비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넬 그리고 나중 이후에 요압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아브넬보다 요압이 좀 더 살기는 했지만 좀 더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일치와 하나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 아브넬과 요압이었지만 그들을 이끌고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했던 다윗의 삶과 어떠한 삶에 대해서도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도 자기의 힘과 위치, 개인적 원한을 위해 살아갔던 요압과 아브넬 그 삶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답은 우리 스스로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그리 노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 먼저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원한과 상황과 조건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목적들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는 요압과 아브넬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 해보려 애쓰는 다윗의 삶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영적인 노력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